있듯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것을 내가 또한 주 안에서 누구이며 어떤 것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척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이 질문에 대해서 난 아무것도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의 기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기도를 할줄 몰라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는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파들이나 에스네파 등이 모두 자신들의 슬로건을 내걸고 기도를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선생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의 그 부흥을 이끌어갈 그룹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슬로건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하는 의미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일곱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우고 있는 그 주기도문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네 번째서부터 여섯 번째는 우리에 대한 그런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고 아람어로는 아바입니다. 아바 아버지 하는 아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아버지보다는 아빠에 가까운 그러한 번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라 번역했지만 매우 친근한 표현으로 아바, 아빠라는 표현으로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부모에 비유해서 아버지, 어머니 같다고 표현한 것은 많지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주기도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유대인들이 이 아바라고 사용하는 것은 친자 관계에만 사용을 하는 건데, 이 당시 모든 예수님의 복음에는 모든 이방인, 남녀노소 할것 없이, 죄인이나 세리나 누구든지 할것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서 그들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른다는 것이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아버지라 사용한 것은 창조주 구원자의 의미로 사용했지, 우리가 그 아빠의 호칭은 그들에게는 친부모 자식간에만 사용했다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친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도, 예수님의 관계에서는 당연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우리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작을 하나님을 아바, 아빠라 부르고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구약을 전체 통틀어서 얘기한다면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된다는 것이 구약 전체 메시지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의 시작을 주기도문으로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했다면 벌써 이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하게 성립이 돼 있다는 전제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 감동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기도문을 쫙 외우기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멈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축복, 그 감격,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더 이상 못 나가고 그냥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을 거,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작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졌다 그러면 우리 보고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기도 제목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해지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해지세요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원래 본질로 거룩하신 분이 더 이상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원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거룩해지세요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아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거룩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장에서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거룩지 못하게 했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도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가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내 백성이라 하였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패역한 일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에서 쫓아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인간 역사를 그 신들의 전쟁에 의한 것으로 이겨졌고요. 그 전쟁에 이긴 나라의 신이 전쟁에 진 나라의 신보다 더 우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가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나? 가나안 이방신이 여기는 섬기는 신들이 바알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세하다. 더 힘이 있는 신이다. 높은 신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방신들이 더 최강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알이 하나님보다 우세한 신이 됐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 저 하나님 믿었더니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포로로 끌려갔어. 저 하나님 믿으면 뭐해? 하는 그러한 신세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구원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뭡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이름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살 때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이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자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킹덤, 왕국입니다. 왕국은 왕의 통치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들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임하 없이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순종케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교회가 2025년의 슬로건이 뭡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으므로 오늘은 이 부분은 여기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매일 먹고 사는 일도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네 매일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매일 먹을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용할 양 데일리 이 형용사인데 이 헬라어 원어를 알아보면 여기 써 있지만은 에피우시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단어가 쓰여진 것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야. 다른 데서는 쓰여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해석이 분분화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이 형용사가 갖고 있는 뜻은 다가오는 날, 내일, for the coming day 이런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미래에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했다는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은 또 for the day, 그러니까 날마다 필요한 거, 매일 당일에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고 현재에 필요한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생존에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 necessary for existence,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도 의미하는 것이 daily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단순히 하루의 양식뿐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하나에 담긴 의미가 풍부하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번역은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해서 매일 필요한 빵, 음식을 넘어서 다가오는 날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 말을 들으면서 구약에서 이거하고 조금 연관돼서 생각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만나.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매일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 만나가 이 데일리 브레드의 그 단어가 뭐 같은 뜻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이 만나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관계돼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필요한 그런 생활의 양식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과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는 균형 잡힌 기도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이렇게 읽으면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조건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그러한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조건부의 기도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보다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용서하여 주신 우리가 큰 빚을 진 죄인이었는데 그분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면 그 용서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예화가 있잖아요.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용서받고 탁 너 탕감하고 탁 나오는데 나한테 1 달란트 받은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서 1 달란트를 받으려는 얘기입니까? 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갖고 1 달란트 받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한테 그걸 뺏었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은혜 모른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 용서함을 진짜 받았다는 그 은혜를 깨달은다면 나에게 그러한 일을 한 사람도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체험과 경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은혜와 경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함을 용서를 받았으면 이웃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그 이웃에게도 잘못을 얘기하고 갚을 게 있으면 갚고 하라는 그러한 얘기를 해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마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용서가 내 개인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그 체험이 있으면 언젠가는 용서가 됩니다. 그 용서가 그 했던 일을 그냥 내가 없던 일로 해줄 게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면서 그런 일이 나한테 나빴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trial하고 temptation 두 가지 의미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주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우리를 그런 유혹에 어려운 일이나 시험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위에 여러분을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로부터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고 또한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기회를 갖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반드시 하려는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의뢰하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도 깨어서 경계하며 유혹을 피해야 할 책임을 일깨워 달라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고 더 강조된 게 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우리가 영적 싸움의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하시려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존재하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추상적인 악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구체적인 영적 존재와 싸우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영적인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경험한 모든 형태의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는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는 없음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할 때 이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를 흘러내려오면서 이것이 이 기도문을 이렇게 찬양과 예배송으로 많이 이렇게 끝에 그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의 송영으로 이렇게 높이는 의미로 사용을 해서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문엔 없지만은 그 오랫동안 교회의 예배와 신앙에 깊이 뿌리 내린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여러분이 기도할 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기도의 모범이 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샘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우리의 영적 생활과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도 기초가 되는 기초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과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안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묵상과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 통찰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여러분 단순한 암송 구절이 아닙니다. 깊은 신학적인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도록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주기도문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기도의 모범이 되는 이 주님의 기도를 한번 신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어떠한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체험하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벌써 5월이 끝나고 이제 6월 되면 더 1년이 반이 갑니다. 그래서 이 반년에 또 남은 생활을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그 감격,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부를 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연결 알고리즘처럼 여러분의 신학적인 것이 떠옵니다. 십자가, 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전부 다 묵상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성경 공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면서 주기도문 짧지만은 마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